지난 몇 번에 걸쳐서 이호 목사님과 그 다음에 금남교회 김 목사님의 그 설교 하신 그 내용, 공산주의 바이러스 이걸 가지고 이분들의 책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산주의의 본질 세 번째가 돼서 권력 장악을 위한 공산투쟁의 기술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아마 이호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축약을 해서 그대로 이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예레미야 5장 1절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불러준 이와 같은 백성이 멸망하는 그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결국은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외쳤지만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다가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이런 일이 발생했고, 대언자 예레미야는 자기 눈앞에서 성전이 파괴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진리를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사람이 없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거리 이제 하나로 돼 있는데 원래는 거리들이에요. 거리들. 여기저기 거리들을 다 이리저리 두루 달리고 이제 보고 알며 그것의 넓은 곳에서 한번 찾아봐라. 만일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재판관들이 재판을 할 때 공의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의롭게. 그렇죠? 진리는 구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거나, 그러니까 진리를 구하거나 재판할 때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구해 올 수 있거나, 혹은 거기에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 그것이 없어서 결국은 예루살렘과 성전과 그 다음에 유다,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파괴가 되는 그런 슬픈 일이 이제 발생했어요. 비록 그들이 말로는 주께서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참으로 그들은 거짓으로 맹세하느니라. 거짓으로 나라가 이렇게 팽배하게 될 때 그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워주시고 대한민국 건국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나라, 글쎄 어찌됐든 여기 저보다 많이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시거나 또 여행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젊은 나이부터 해서 미국에 가서 여러 나라 가서 이제 봤어요. 지금 제가 나이가 60이 돼서 제가 지금 다녔던 그런 나라들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살기 좋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요. 안전하고 정말 좋은 나라예요. 차도 크고 집도 좋고. 제가 얼마 전에 뭐 코엑스니 뭐 이런데 송도에 있는 이런 백화점 이런 거 가보면 미국이 그렇게 좋다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요. 정말 그렇게 좋은 그런 나라, 세계 정말 최고로 좋은 그런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참 좋은데 지금 문제가 뭐냐? 이게 텅텅 비었어요. 이게 이제 텅텅 비었어요. 이게 텅텅 비어서 그냥 거짓이 판친 그런 나라, 판단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를 누가 만들어? 우리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누구 남이 만든 게 아니에요. 좌파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든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믿고 진리를 추구해야 될 이 그리스도인들, 목사님들,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나라를 우리 손으로 이렇게 망쳐놓은 거예요. 그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진리. 공산주의는 뭐냐? 거짓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에요. 그래서 지난 세 중가에 걸쳐서 공산주의 바이러스 하고 오늘도 이제 하고 다음 주까지 이제 이거를 하는데, 참 목사로서 어떨 때 이거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아니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그걸 지금 외쳐야 될 이런 시대가 왔구나. 그걸 지금 외쳐야 될 그런 시대가 왔구나. 너무나 당연한데 지난 1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도 그 국민이 거기에 빠져서 넘어가니까 이제는 목사가 서서 외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또 감사한 거는 그 공산주의 바이러스의 책을 보고 많은 걸 배웠어요. 이렇게 모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당하는 거구나.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지난주 것도 참 너무 귀한 거 배웠고, 오늘도 공산주의, 싸우는 게 공산주의다, 그런 얘기예요. 싸우는 게 공산주의.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호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공산주의 바이러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일단 지난주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 강의의 제목은 공산주의 본질 이렇게 돼 있고 민주라는 이름의 독재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노동자, 농민, 무산자 계급, 프롤레타리아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한 혁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부르짖어요. 그 이거 하려면은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고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해서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세상, 부자도 가난자도 없는 평등한 세상, 말 그대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최고다가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사람이 먼저다. 어떤 사람이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그렇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내세워서 이 사람들이 혁명을 진행하는데 이제 드디어 혁명이 성공하잖아요. 성공하고 나면 그러면 지도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프롤레타리아 이 농민들, 말 그대로 무상가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노동자, 농민이 어느 나라나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다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롤레타리아가 다스리긴 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프롤레타리아를 대표하는 공산당이 다스려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공산당을 만들고 공산당을 대표하고 지도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은 공산당 독재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야 된다고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이 많은 사람이 다 다스릴 수는 없지 않냐. 어떻게 이 사람이 다 대통령이 되고 어떻게 이 사람이 다 국회의원이 되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산당이 대표로 이제 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근데 공산당 독재를 이제 시작을 하면 또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 전성기 시절에 소련 공산당원이 몇십만 명이 이제 다다르는데 이 몇십만 명이 다 수상도 하고 국회의원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장관이 다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산당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또 소수의 정예 엘리트 부대 중앙위원회 소속 지도자들이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중앙위원회는 또 누구에 의해서 이제 구성이 되냐? 예를 들어 소련에서는 스탈린, 중국에서는 마오쩌둥,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따르는 측근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냐? 맨 마지막에 가면 1인 독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소련에서는 스탈린 1인 독재, 중국에서는 마오쩌둥, 모택동 1인 독재, 북한에서는 김일성 1인 독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하고 그냥 해갖고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는 공산당이 대표로 해야 된다. 공산당 가운데서도 또 대표 위원들이 해야 된다. 그 위원들은 다 누구냐? 1인 독재하는 그 사람들이 측근, 가족으로만 구성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지난 100년 동안 공산주의 국가를 하는 나라에서는 똑같이 나타나게 됐어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산주의 혁명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위한다고 하면서 혁명을 하지만 결국 공산당 독재로 이어지고 맨 끝에 가서는 1인 독재로 맨 끝이 이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뭐냐. 공산주의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은 뭐 하려고 하는 거냐.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 도덕과 윤리,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하든지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 권력 장악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한마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을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을 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한마디로 또 요약을 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 권력 장악을 위한 투쟁의 기술, 이게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주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념이 있고 여러 가지 사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글자 그대로 그냥 주의고 이념이고 사상인데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는 주의고 이념이고 사상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지는 게 있어요. 반드시 이건 투쟁이고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가 된다고 하면 투쟁하는 거 싸우는 거 그 기술을 어떻게 해요? 그냥 직업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직업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학교 가서도 학교 공부 안 하고 직업으로 투쟁하고 싸우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그 추종자들에게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잘 배우면 그러면 잘 싸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섭다는 거예요. 이런 다른 거하고 달리 남을 공격해서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그 내부적으로 10년, 20년, 30년, 몇십 년 동안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이 혁명을 해서 그래서 나라를 뒤집어 엎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서운 거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지난주는 공산주의자들은 반드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한다. 오늘은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싸우는가. 어떻게 싸우는가.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라는 이름의 투쟁을 합니다. 평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와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가서 사람들을 선동할 때 뭘 하냐. 평화를 빌미로 선동한다 그랬어요. 평화를 빌미로 선동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게 평화를 빌미로 선동을 하고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투쟁의 첫 번째 방법론은 평화라는 이름의 투쟁입니다. 평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에게는 한마디로 평화도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목적은 언제나 권력 장악이다.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하여튼 공산주의자들 이 좌익 쪽으로 나가서 마르크스주의 하는 이런 사람은 무조건 권력을 차지해서 그래서 장기 집권하며 독재 전체주의 체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투쟁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권력 장악을 위해서 공산주의자라는 여러 가지 그 투쟁 형태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형태가 평화 형태로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머리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평화, 평화, 평화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하고 다르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의 그 평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전쟁관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전쟁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하는 이런 자본주의 국가들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무기를 팔기 위해 불가피하게 벌이는 그런 과정이 전쟁이다. 이 사람도 그렇게 전쟁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이 자본주의 국가들이 아니면 거기 사는 자본가들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다. 이러한 관점이 우리나라 이거 6.25 전쟁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미국이 전쟁으로 무기를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다. 6.25 때 한국을 도와준 이유도 재고로 남아있는 무기를 처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도와준 거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선전선동을 하는 거예요. 한국 내에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이건 완전히 궤변이거든요. 무기 팔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자국민을 전쟁터로 보내서 그래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게 만들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 대통령이 어디가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거야. 무기 팔고 이렇게 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6.25 전쟁도 도와준 거지. 다른 이유가 없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전쟁은 누가 일으키냐? 대부분의 경우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킵니다. 더 많이 일으켜요. 미국이 한국에서 무기를 팔려고 6.25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6.25 전쟁은 누가 일으킨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 공산주의자가 일으킨 거예요. 미국이 일으킨 게 아닙니다. 거기 왔던 그런 나라들은 그렇죠. 이 유엔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방 국가를 여기 와서 도와준 거지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김일성이 쳐들어와서 미국이 도와준 역사는 외면한 채 김일성과 공산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그 사실은 딱 숨겨놓고 그래서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 우리나라 민족은 희생만 당했다 이런 논리를 펴서 그래서 자본주의를 신랄하게 이제 비난을 합니다. 자,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자본과 자본주의 국가만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럼 누가 일으키냐? 자본주의만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역사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대개 일으키냐? 공산주의자들이 일으켜요. 근데 그런 건 딱 숨겨놓고 자본가 계급, 자본주의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려고 하면 그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투쟁을 해서, 투쟁이라는 건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라도 자본가나 자본주의 국가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완전히 정복해 내고 공산주의 세상이 이 땅에 만들어져야만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 그들이 일으키는 건 그건 평화의 이론이지 절대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궤변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레닌이라는 사람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군사 강령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부르주아, 즉 자본가 계급을 완전히 타도한 뒤에라야만 비로소 전쟁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르주아 계급을 타도해야만 평화가 온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그럼 부르주아 계급 아니면 부르주아 국가 미국이라든지 이걸 타도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전쟁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일으켜야 타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거는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괜찮은 거다. 예, 자본주의 국가나 자본가를 없애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그럼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투쟁이나 전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궤변인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폭력을 가해도 이거는 뭐예요? 평화로운 행동인 거예요. 왜 그래요? 맨 마지막에 공산주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숭고하고도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25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해서 남한에 있는 모든 부르주아 계급을 없애고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완성을 해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수백만이 죽어도 6.25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궤변을 이제 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본가가 없어지는 것이 평화로운 세상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자본가들이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면 무조건 잔인한 전쟁광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무기 팔아먹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한다.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전쟁을 일으키면 로맨스고 자본주의자들이 거기에 예, 나서서, 그렇죠? 저지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이건 불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전쟁을 두고도 그렇게 자기들이 하는 거는 로맨스고, 그렇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 하는 거는 그건 불륜이다. 이런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듣고 공부도 하고 또 유튜브 이제 듣고 다닙니다. 이렇게. 요새 차별금지법도 있고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기고 도대체 마르크스주의하고 성혁명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참 무섭더라고.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정말 이상한 그런 일들, 인간으로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것들이 무서우면 6.25전쟁이 생길 때까지 한 4년, 5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 넘어왔고 6.25전쟁 일어난 다음에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북에서 다 넘어와서 그 사람들이 결국 이 대한민국 발전에 지대한 그런 영향을 끼치고 교회의 발전에 지대한 그런 그 영향을 끼치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실제 살아보면 사람이 살 때가 못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때가 못 된다. 자, 그래서 자본가를 타도하는 것이 계급투쟁인데 자본가를 타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력이든 전쟁이든 폭력이든 하여튼 과격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본가를 타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 세력이 너무 세력이 강할 때는 전쟁을 일으켜도 승산이 없잖아요. 이럴 때 내세우는 투쟁의 형태가 바로 평화 공존 정책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평화하자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 이길 승산이 없을 때 일단 이걸 가지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적을 타도할 만한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는 전략적으로 평화를 내세우는 거다. 자, 근데 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갖추어졌어요. 근데 그 갖추어진 상태에서 적을 타도하겠다는 의지를 싹 금방 보이면은 적이 금방 준비를 하니까 적이 방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도 어떻게 해요? 평화를 해야 된다는 이와 같은 그 선전선동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전선동이라고 하는 거 이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별로 그 좋은 말 아니에요. 선전선동. 이 선전선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선전선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이게 평화하자고 하는 이 선전선동 이런 거는 투쟁을 중단하는 평화가 아니라 계속해서 투쟁을 하는 그런 형태요, 방법이요, 수단이다. 제가 이번에 이걸 또 준비하면서 이호 목사님의 글을 읽고 참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웁니다.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호라고 하는 그 목사가 이거 다 공부해갖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어요. 1950년 6월 25일에 6.25 전쟁이 생긴 건 아시죠? 근데 생기기 전에 6월 7일에 평양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내보내요.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한 호소문, 이렇게 해서 호소문을 발표하는 거 6월 7일에. 그때만 해도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의 40배로, 그 정도로 북한이 강력한 그런 나라였어요. 자, 그래서 압도적인 경제력으로 대대적인 방송 공세를 이제 편 거예요. 남한에다 대고. 뭐라고 이제 얘기했냐.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남한과 북한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모여서 평화통일 방법을 논의합시다. 굳이 평양에서 회의할 필요 없다. 서울에서 최고 입법회의를 열자고 이렇게 방송을 내보낸 거예요. 6월 7일 날. 그렇죠? 그래서 6월에 남한과 북한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회의를 거쳐 통일 방안을 결정한 다음에 8월 15일에 통일조국의 국회를 서울에서 열자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평화 통일을 호소하니까 이 북한의 메시지를 남한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 거기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북한에 감금되어 있는 기독교 지도자 조만식과 남한에 감금되어 있는 남로당 지도자 김삼룡, 그 다음에 이주아 이런 사람들하고 교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자 해서 이런 평화 방송을 하는 이런 내용을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방송을 내보낸 지 3일인 6월 10일에 북한이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포로로 잡힌 주요 지도자를 교환하자고 하는 그런 평화적인 제안이에요. 그런데 방송을 송출한 6월 10일 평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북한군의 사단장, 여단장들이 모여서 지휘관 회의를 했어요. 회의에서 그때 총참모장이 강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강건이 사단장들에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6월 23일까지 남한을 기습 공격할 수 있는 전쟁 준비를 완료해라. 신호를 보내면 곧바로 기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추어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지금 그렇게 하면서 남한에다 대고는 지금 평화 공세를 하는 그런 방송을 내보내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밖에다 대고 매일같이 평화를 외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 6월 25일 날 조만식, 그다음에 이주와 김삼룡을 교환하자. 8월 15일에는 서울에서 통일 조국을 위한 국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연일 평화 공세를 외치는 이런 방송을 내보내고 평화 통일을 위한 절체를 밟는 듯한 이런 위장 행동을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전쟁을 준비했어요. 전쟁을. 그리고 그들이 남북한의 주요 지도자 교환은 언제 하냐. 6월 25일 날 하자고 그러면 6월 25일 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일이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르고 앞으로 내다 이렇게 보이는 거하고 뒤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북한은 6월 25일 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평화해야 되겠다고 평화 공세를 펼치고 이렇게 이제 하고는 속에서 다 전쟁 준비하고는 그날 6월 25일 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평화 공사하자고 할 때 이걸 깨달은 사람이 있었냐? 남한의 지도자들은 그 시간에 뭘 했냐? 남한의 주요 정당 사회 단체인지 지도자들은 서로 피튀기면서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북한이 6월 25일에 회의하자고 제안하니까 서로 그 열리는 회의의 대표가 되려고 내가 가겠다, 네가 가겠다 하고 그렇게 해서 대표가 되려고 피가 나게 그냥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대표로 가야 된다. 우리 당이 대표로 가야 된다. 우리 단체가 가야 된다. 다른 자들이 가면 안 된다. 이거 놓고 그렇게 남한에서는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던진 미끼를 물기 위해서 남한에서는 그렇게 피 튀기면서 싸움을 벌였는데, 그렇죠? 기습 공격 당한 게 바로 6월 25일 여기 조만식 씨하고 이런 분들하고 모든 포로 이제 교환하자고 한 바로 그날 탱크를 몰고 그리고 이 남한 땅 침략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1972년 7월 4일에 우리가 보통 남북 공동선명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발표했다는 얘기 이제 들어보셨죠? 자, 거기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민족적 대단결을 우리가 도모해야 된다.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을 해야 된다. 남북사회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면 안 된다.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내용이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라고 한 통해서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렇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양측이 무장도발을 하지 않는다. 얼마나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남한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감동적인 공동성명을 발표해놓고 8개월 지난 1973년 3월에 제주도 우도, 전라남도 완도 여기에 북한이 무장공비들을 침투시키고 이런 악한 일들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겉으로는 남북 공동성명 이런 거 발표하고는 뒤로는 무장공비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런 성명 발표하고 나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루어진 우리나라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호 목사님이 한번 2018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201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2017년 가을에 이 대한민국 땅이 아주 어수선했어요. 왜냐하면 2018년 3월에 뭐 5월에 전쟁이 난다, 9월에 전쟁이 난다. 그때 뭐 여러분들 물도 사고 라면도 사고 아마 뭐 그렇게 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2년 전에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전쟁을 이렇게 예측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인데 김정은에게 뭐라 그랬어요? 화염과 분노. 그렇죠? 이걸 쏟아붓겠다고 우르렁거렸고 북한도 뭐 뉴욕을 타격한다, 괌을 날려보내겠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협박을 했어요. 근데 그 과격하던 분위기가 언제 누그러졌냐, 2018년 1월이 되면서 완전히 누그러졌어요. 특사 외교관들이 왕래하더니 갑자기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석하고 판문점에서 회담하고 그러고는 미국과 북한의 싱가포르 회담이 이제 성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18년 들어서 북한이 갑자기 평화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국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 중재를 잘해서 평화가 왔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 어느 신문에서는 전 세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협상 능력과 그 중재를 찬양한다고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을 탈출한 태영호 공사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 3층 서기실에서의 암호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책에는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북한 공산장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뭐를 회의를 했는지, 2016년 5월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기 2년 전에 북한 노동당 7차 대회에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결의했는가, 그 내용이 그 책에 담겨 있어요. 2016년 5월에 북한 노동당 7차 대회가 열렸어요. 그 7차 대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2018년 초부터는 조선, 다시 말해 북한도 핵 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화하는 평화적 환경 조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2018년에 뭐 평화해야 된다고 쇼가 열렸는데, 그 쇼가 열리기 2년 전에 이미 북한에서는 결의를 다짐하고 우리가 반드시 핵 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평화 공세를 취해야 된다. 2년 전에 계획했던 거를 2년이 지나서 실천한 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생각하는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을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은 남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화지 북한에 있는 저 공산당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북한 공산당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뭐냐, 2016년에 조선노동당 7차 대회에서 그들이 결의한 평화는 핵 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하게 만드는 그런 평화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그들의 입장에선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핵을 치워야 평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이 생각하는 평화, 그거는 다른 거예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게 그들에겐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당들은 그들이 쓰는 말과 우리가 쓰는 말이 서로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여기에 지난 한 2년 동안 트럼프가 놀아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정신을 차리고 지금 어떻게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자본주의 국가를 타도하는 게 평화다. 이 남한, 대한민국 땅을 타도해서 공산당 아래로 넣는 게 그들의 평화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핵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미군을 남한에서 철수시키는 게 그들이 생각하는 평화예요. 이 남한 땅에서 이 핵 우산이라고 할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거를 철수시키고 그래서 이 남한 땅 전체를 자기들 수하에 넣어서 마음대로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는 거. 이게 북한 공산당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화라고 하는 거. 이런 뜻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최종 목표가 뭐냐? 권력장악이에요. 권력장악을 하기 위해서 뭘 하냐? 투쟁을 해야 돼요. 그 투쟁 중에 가장 크게 내세우는 그런 투쟁이 평화를 빌미로 한 그런 투쟁이라고 하는 거. 이걸 기억하고 북한에서 무슨 얘기, 평화 얘기하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하고 다른 거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통일전선전술 투쟁을 가르쳐요. 통일전선전술 투쟁. 이건 뭐냐 하면 레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혁명가의 손으로만 혁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산주의자가 범하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위험한 오류다. 그러니까 이렇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하려고 하면 소수 정예 부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혁명 투사들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혁명 투사들만 가지고는 공산주의 혁명을 완성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통일전선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통일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사회에 있는 거의 모든 단체, 모든 정당, 모든 걸 다 포섭을 해서 그래서 공산당 혁명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혁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정의 혁명가들만 가지고는 혁명을 성공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닌이 뭐라고 얘기했냐. 통일전선 전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마르크스주의를 털끝만큼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다. 자, 그러면 통일전선 전술이 뭔지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 혁명가가 다수의 대중들을 조종하는 방법, 다수의 다른 세력들을 움직이는 방법, 다수를 꼭두각시처럼 만들어서 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을 달성한 방법,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통일전선 전술이에요. 자, 공산주의를 이해하려면 통일전선 전술을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레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공산당은 다른 세력들이나 단체들과 더불어 행동을 통일하고 그중에서도 근본적 문제에서 공산당과 견해를 달리하는 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공산당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단체, 어떤 정당, 심지어 기독교와도 하나가 돼서 그렇게 해서 공산당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을 위해서 다른 세력들하고 연합을 해서 통일전선을 구축해야만 투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걸 가르치는 게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전선 전술이에요. 근데 노선이 비슷한 단체끼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 문제에서 공산당과 견해를 달리하는 자들과도 협력을 할 수 있어야 공산당 혁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유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어요. 맞습니까? 이건 아주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신론을 빼고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데 그거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믿자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서 기독교인과 견해를 달리하는 자들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들하고 연합해서 적과의 동침을 이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있다고 믿는 거고 이 공산주의자들,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있어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명제에 어떻게 우리가 동의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뭐 교리적으로 다른 게 있다, 뭐 예정론을 믿는다, 뭐 아니다, 뭐 이런 건 다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어찌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그냥 연합은 가능해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반대가 되면 그럼 협력할 수가 없고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레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근본적인 문제에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과도 연합을 하고 동맹을 할 줄 알아야 진정한 공산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기독교인들하고 연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산주의자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또 그렇게 마땅히 해야만 공산혁명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런 장면을 여러 번 살면서 목격을 했습니다. 확고한 복음주의자이자 투철한 반공주의자로 왼쪽 진영 근처에만 가도 경기를 일으키던 그런 목사님들이 어느새 좌파들과 한솥밥을 먹고 있는 거를 지금 살면서 내 눈으로 여러 차례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근본적인 문제에서 견해를 달리하는 목회자들을 이들이 교묘하게 구워 삶아서 이용하는 이와 같은 그 과정을 직접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이와 같은 그 전술에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평화하자고 하는데 다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평화하자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화는 공산주의 평화예요. 이거 우리가 이야기한 그런 평화가 아닌데도 평화하자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를 이호 목사님 같은 경우 많이 자신의 삶에서 보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니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통일전선 전술 이걸 이제 만들기 위해서 양심 따위에 구애 받지 말고 뭐 뒤통수나 등에 칼 꽂는다 뭐 이런 얘기 이런 거 듣는 거 그거 너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쓸데없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혁명을 위해서라면 프롤레타리아가 어제의 동지에게 충분히 칼을 꽂을 수 있다는 거야. 혁명을 위해서라면 어제까지 살고 죽겠다 그러고 그렇게 좋아하던 그런 사람도 가서 그날 가서 비수를 꽂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독자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양심의 가책 따위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된다. 이게 레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따위 이런 거 느끼는 사람은 공산주의 혁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지금 말 그대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정말 무슨 일을 하면서 정권을 유지하고 뭐 해서 무슨 정책을 내놓고 하는데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저런 일을 하는 걸까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읽어보고 직접 제 아버지의 공산주의 체험을 이제 제가 들어보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뭐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의 진실이에요. 그래서 양심이고 뭐 이런 게 다 마비가 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다. 저와 여러분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걸 인식을 하고 그리고 공산주의자들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통수 치는 배신까지도 혁명으로 미화하고 세뇌해서 양심을 마비시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한 줌밖에 안 되는 공산주의자들이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을 공산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화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공산화가 되냐? 양심이 마비가 되지 않고는 그런 비열한 일, 그렇죠? 어제 동지를 가서 칼을 찔러 죽이고 하는 그런 일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정상적인 사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 역시 한 줌밖에 안 되는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5천만 명이 넘는 이 대한민국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이 정도로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 정도로 무서운 사람들이라 이걸 꼭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언론과 대중선동의 전술을 사용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레닌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전위부대, 그러니까 전위부대는 맨 앞에 나가서 싸우는 정예부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그 전위부대가 만들어졌다고 곧바로 혁명을 추진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죄악. 전위부대가 만들어졌어요. 혁명가들이 만들어졌어요. 이 사람만 데리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언론을 장악해서 대중이 다 이거를 지지할 수 있도록 대중에게 선동을 가해서 대중을 세뇌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만 그래야 공산주의 혁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언론을 통한 대중 선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폭로와 선동이 대중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려면 이런 그 폭로 아니면 선전 선동을 위한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구는 뭐냐? 언론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게 다 누구의 전술이냐. 레닌이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부터 100년 전쯤에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려면 그러면 사람들 세뇌시켜야 되는데 세뇌시키려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대중매체 언론 그 당시에는 신문이었거든요. 신문을 장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문을 장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1917년에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서 러시아가 이제 멸망을 했어요. 그때 공산주의자들의 숫자가 많지를 않았습니다. 볼셰비키 그 당원이 100명도 채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저 큰 나라 이 러시아를 완전히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버렸어요. 100명도 안 되는 혁명가들이 한반도 면적의 100배가 넘는 대제국 러시아를 어떻게 무너뜨렸느냐. 선전선동을 통해서 언론의 선전선동을 통해서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볼셰비키 당원 숫자가 100명도 안 됐지만 공산당의 호의적인 신문은 41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29개는 러시아 신문이었고 러시아로 이렇게 발간되는 그런 신문이고 12개는 다양한 소수민족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신문이에요. 그래서 41개 신문을 통해서 정부의 약점을 물어뜯고 공격하고 폭로하고 선동을 하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100번 1000번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살던 러시아 사람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41개 신문을 이용해서 혁명에 성공한 다음에 한 일이 뭐냐, 1917년 11월 10일에 혁명이 성공한 지 딱 3일 만에 한두 곳을 제외하고 모든 신문을 다 폐간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이 공산주의 혁명을 이용하기 위해서 41개 그 신문사를 동원해갖고 사람들 세뇌시켜놓고 공산주의 혁명이 시작이 돼서 성공을 하고 나니까 성공하고 나서 딱 3일 만에 한두 개 빼고는 신문사를 폐간을 시켰다는 거예요. 폐간을. 어제까지 함께 싸웠던 신문사들이 배신을 당해 문을 닫게 되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지 말라고 이제 항의하니까 레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신문들을 그대로 두고 관영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사회주의자가 되는 것을 그걸 그만두는 것이다. 국가는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건설된 그런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민을 위해서 폭력을 조직하려고 생각한다. 불행하게도 이번에 폐쇄된 것은 신문의 전부가 아니었다. 머지않아서 몽땅 다 신문사들이 폐쇄가 될 거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산당 혁명을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외칩니다. 아 좋다 그러고 언론의 자유를 외쳐요. 근데 공산화에 성공한 다음에는 무자비하게 언론을 탄압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 이거 적그리스도의 전술 전략하고 똑같아요. 평화하자 그래서 지금 종교 다 하나가 된다 그러고 아마 오랜가 전 세계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뭐 종교 회의 하자고 하나가 되자고 하는 거 쇼를 또 했는데 이거 하죠. 경제 하나든 뭐 다 하나가 된다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딱 정권을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손이나 이마에 표가 없는 자는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하면서 철권 통치를 이루면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이제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 음녀 체제, 그렇죠? 이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그 종교 체제, 바빌론 음료 체제가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가 그 음료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용할 때까지 다 이용해 먹고는 이제 뭐 자기가 정권을 다 잡으니까 종교 체제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데 마귀가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든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일이든 다 똑같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공포전술이에요. 공포전술. 자, 레닌이도 뭐라고 얘기했냐. 승리를 획득한 공산당은 그 투쟁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다면 그들의 무기가 반동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공포를 통해서 그 지배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혁명에 성공한 다음에는 반혁명분자들이 반격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 공포정치를 펴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공포정치를 펴야 된다는 공포정치. 그렇죠? 공포를 깊숙이 민중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박아 넣어서 반항 자체를 아예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였던 주경문이라는 사람이 폭풍 10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의 기록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우익 인사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80가지 살인 방법을 사용했다.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80가지. 여기 그 이호 목사님 원래 원고에는 그중에 한 7~8개 설명이 돼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죽여요. 상상을 못하는, 뭐 단순하게 총 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이제 중세 암흑시대에는 예수님 믿거나 이런 사람이 가죽을 발라서 죽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형태로 지금 21세기에 중국의 공산당들이 우익 인사들 탄압하는 80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 우익 인사들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또 사람들을 모아놓고 죽입니다. 그냥 이렇게 몰래 죽이면 안 돼요. 어떻게 사람들 모아놓고 죽이게. 북한에서도 자기 고모 보고 누구 죽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죽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공포를 불러일으키게 하려고, 절대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사람을 모아놓고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을 보여줘서 공포심을 심어주고 반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의 마지막 공포 전술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수천만 명을 죽였던 학살자들의 후예가 지금의 중국 공산당에 이런 방식으로 몇천만, 한 5천만 명의 사람을 이런저런 명목으로 문화혁명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의 공산당이 죽였어요.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마오쩌둥이에요. 마오쩌둥. 근데 민주인권을 부르짖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지금 친중정책을 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친중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런 공산당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인권, 민주,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학살자들만 좋아하는 것 아니냐.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냐. 북한 정권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중국 공산당 앞에서 납작 엎드러지는, 저 북한 김정은이 앞에서 납작 엎드러지는 이런 일을 하는 거, 이거 올바른 일이 아니다. 결론의 말씀 좀 드리겠어요. 공산주의는 살인과 거짓의 영이 만들어놓은 그런 체제예요. 그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밥 먹듯이 거짓말하면서 너무나 숙련이 돼서 아주 전문적인 솜씨를 발휘하기 때문에 지금 한번 보세요.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부에 누가 나왔다, 뭐 청문회 지금 나왔다 한번 보시라고요. 예, 보시면 알 거예요. 예, 보시면은 참 정말 얼마나 그렇게 뻔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전문적인 그런 거짓말 솜씨를 발휘하기 때문에 진짜처럼 보이고 들리도록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방송에 출연하는 운동권 출신 작가, 평론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저 사람은 10년, 20년 쉬지 않고 거짓말을 할까? 정말 그들의 성실함에 감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보면 너무 거짓말하는 게 뻔한데 어떻게 저 사람은 10년, 20년, 30년, 40년을 줄기차게 성실하게 거짓말을 할까? 너무 감탄할 지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공산주의 자체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먼저다. 당신이 주체가 돼야 된다. 우리 민족이 제일이다. 인민의 지상낙원. 이거 다 북한이 내거는 그런 슬로건이거든요. 말만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중국의 주정문이라는 사람이 언급처럼 공산주의자들의 말과 글만 보면 말 그대로 천국이 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의 구호가 사실은 거짓이요, 허상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구호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이호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공산주의자의 말을 듣고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마치 평화가 이 땅에 온 것처럼, 자유와 번영의 시대가 열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에 말려 들어가서 환상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현실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숱한 나라들이 공산화되었습니다. 거짓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거짓말에 속았던 국민들은 독재 아래 신음했고 경제가 무너져 굶어 죽어야 했습니다. 이건 먼 나라, 아니 아주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는 저 베네수엘라. 그렇죠. 그렇게 잘 사는 나라,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지금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가 한 동포라고 이야기하는 저 북한, 이 북한을 저와 여러분이 직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면 공산주의 극좌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나라에 공산주의가 침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어느 나라에 극좌파 공산 세력이 침투해서 성공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극좌파의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멸망과 사망의 이데올로기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몇 사람 빼고는 다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하게 못 사는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게 그게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공산주의의 본질과 전략과 전술은 뭐냐?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야말로 공산주의의 알파와 오메가다. 아,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이 그냥 거짓이에요.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많은 나라가 공산화되었고, 공산화에는 성공했지만 어떻게 돼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는 이런 일이 수많은 나라에서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5장 말씀 1절 2절을 읽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는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한 그와 같은 시점이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판단의 공의, 재판을 할 때 옳은 건 옳다고 그러고 그런 건 그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재판관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한 사람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와봐라. 그럼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지금 21세기 정말 어려운 시절 우리가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서 13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오직 진리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린 진리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좋다 그러고 매일같이 있는 이 성경 말씀이 100% 진리이기 때문에 우린 진리의 사람들이에요. 이 진리에 지금 이 시간에 가장 큰 대적하는 그런 시스템이 뭐냐? 공산주의, 사회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늘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또 50분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에게 공산주의는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핵심은 뭐냐? 권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가 저 위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완전히 패망하게 만드는 이것이 공산주의 핵심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시스템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이런 거 가리지 않는 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럼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권력 장악을 위해서 싸우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싸움꾼을 만드는 게 그게 공산주의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고 우리 아이들 성도들이 이와 같은 그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교육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건 사과를 사과라고 해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무릎을 꿇려서 우리에게 순종하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스리면서 이걸 민주체제 안에 집어넣는 건 가능해요. 그리고 반대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먹히는 거예요. 우리가 먹히지 않으면 그들이 먹히는 거예요. 이런 싸움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무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공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기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이 나라를 유지하고 살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